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심히 큽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자주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모든 교만과 또 헛된 생각들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펄전의 한 설교를 두 번째로 읽고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그의 태도의 특이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이 그의 습관이 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그에게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습관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비록 그 습관이 기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조금도 변경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이제 그가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칙령이 서명되어 졌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처럼 자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자세로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개적으로 그 칙령을 무시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훌륭한 용기로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는 그쪽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기의 고향 땅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높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유대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포로의 자손인 바로 그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멸시받는 포로 민족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는 기도하면서 그쪽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또한 그가 제단 쪽을 바라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상징의 시대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는 상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구약 시대는 지나갔지요.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이외에는 제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창문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열려져 있습니다. 외적인 종교의식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그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외적인 종교의식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식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의 시대 동안에 다니엘은 믿음을 통해서 예시되어진 실체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눈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열려진 창문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여 주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공기 속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나태해지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도 없고 우리의 영이 생기 넘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를 드릴 때마다 감사와 함께 탄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예,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는 시편을 노래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그의 경배 속에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서는 더 많은 은혜를 간구할 수 없었습니다. 예,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혼합하십시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충분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간구하는 기도만큼이나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항상 팔에 팔을 끼고 하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마치 쌍둥이 천사들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고 걸어 올라가듯이 마치 같은 성질의 열망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다니엘의 성격에 이러한 특징에 대하여 더 많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다니엘의 그러한 특징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에 대하여 충만하게 감사드리고 또한 사랑스럽게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고요한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그것을 시험해 본 모든 사람들이 많은 보상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더욱 많이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가 더욱 강하고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구하지 않은 축복을 여러분이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셔도 여러분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냉담한 배역망덕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기도하는 정신을 본받으십시오. 이제 다니엘의 어려움들과 기도의 특권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0일 동안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예, 다니엘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온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오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오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예, 30일 동안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이 통과된 것입니다. 예, 여기 바벨론에 있는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에게서 고수거리를 찾기 위하여 서로 모의를 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참 다리오 왕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한 악한 신하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법령을 통과시켰죠.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그 문서를 읽는 것을 마치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다니엘은 행실이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데 익숙한 사람으로서 그는 쓸데없이 반역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문서를 읽었을 때, 그 법령에 관한 문서죠. 그 문서를 읽었을 때 그는 그 어리석은 왕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리오 왕은 그토록 기괴한 칙령을 만든 교활한 신하들에 의해서 눈먼 채로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제 다니엘에게는 오직 하나의 선택만 있습니다. 그는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항상 해왔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그의 뜻에 공감하면서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봅시다. 다니엘은 이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제약 조건 하에 놓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잠시 동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나라의 그 법이 공표되어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무도 이번 달에 남은 기간 동안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법이 이제 공표되어졌다고 상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기도 모임에 적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만 적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만약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형벌이 주어진다면 그 기도회는 사업이 바쁘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1개월 정도 연기되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30일 동안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령이 통과되었을 때에 그런 기도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움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30일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다니엘의 기도하는 것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는데 저희들도 다니엘의 그러한 기도하는 태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늘 해오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습관을 좇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